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친러시아 성향의 렉스 틸러슨 엑슨모빌 최고 경영자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틸러슨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지도자의 한 명이자 국제적 협상가라며 광범위한 경험과 지정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그는 국무장관으로서 탁월한 선택이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올해 64살인 틸러슨 내정자는 텍사스주 출신으로 1975년 거대 정유사인 엑슨모빌에 입사해 2006년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특히 틸러슨 내정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5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틸러슨 내정자를 뛰어난 전문가로 칭하며 그의 국무장관 지명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13일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66살인 페리 전 지사는 2012년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섰지만 두 번 모두 중도 탈락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오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13일 기자들에게 이달 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여러 사정들로 인해 내년에 적당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3국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으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13일 미국이 핵 합의를 어기면 핵 추진체를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자국 원자력청에게 해상운송에 쓰일 수 있는 핵 추진체를 설계, 제조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 추진 잠수함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로하니 대통령은 핵 추진체 개발은 미국이 핵 합의를 지지부진하게 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10년 안에 군사비 지출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IHS 제인스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오는 2020년 2,33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2010년 1,230억 달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인도 역시 군사비 규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으로 40억 달러를 추가 책정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과 함께 국방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계 5위권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각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폭력적 수단으로 대통령 선거를 지연시킨 혐의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조셉 카빌라 현 대통령의 재임 마지막 임기는 오는 19일 종료됩니다. 카빌라 대통령은 그러나 야당 한국과 오는 2018년까지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 뒤 그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 다수는 그 같은 합의를 거부하고 오는 19일 카빌라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양국 간 해양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코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포탄에 죽음의 공포와 배고픔 속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워 연필을 놓지 않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0여 년간의 내전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국토가 초토화된 시리아 출신의 10대 소년 알카사브는 지난 2013년 시리아를 탈출해 2014년 6월 가까스로 호주에 정착했는데요.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영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데다 난민으로서 먹고 살 길도 막막했던 카사브는 우연히 한 학교에서 정원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장학금도 주고 공부하기에 도움을 주겠다는 학교 측의 제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됐고 2년 만에 호주 대학 입학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학교 수석을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정원사로 일하면서 학업도 병행한 카사브, 열심히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부한 끝에 호주 명문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의사가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국 시리아와 또 꿈을 이루게 해준 호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희망과 자유를 찾아 노력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14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레이 피터슨의 노래입니다. 코리나 코리나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love Corina, tell the world I do. I love Corina, tell the world I do. I pray every night she'll learn to love me too. Co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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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ina. Little darling, where you been so long? Oh, whe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과 서방 측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외신들이 예측하는 가운데 중국은 추가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 타이완이 2018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합니다.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군복무를 하는 건데요. 이 중국 본토에서 물러나 국민당 정권이 설립된 이후 68년 만의 일이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 1일 제9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직무를 시작하는 안토니우 구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월요일 취임 선서를 통해 어떠한 정부나 기관의 지시도 따르지 않겠다며 유엔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중국 정부가 월요일 상무부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중국에 대해서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의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체국 가격 적용이란 이 시장 경제 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들의 수출품에 가격을 매길 때 사용하는 국제 기준인데요. 상무부 측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15년 기한이었고 2016년 12월 11일에 이미 끝났다면서 미국과 EU가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중국 수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국은 시장 지위를 원하고 있는데 이 미국과 서방이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할지 말지가 올해 국제무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중국은 지난 2001년에 12월 11일 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15년 동안 비시장 경제국가로 분류된다는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그 시한이 15년 뒤인 지난 일요일 11일에 끝난 건데요. 그래서 중국 측은 자동으로 시장 경제국가의 지위를 얻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EU, 일본을 비롯한 서방 각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장 경제 지위라는 게 뭘까요?
네, 세계무역기구가 주도하는 국제무역은 전 세계가 자유로운 시장경제, 다시 말해서 정부기관이나 여타 기구들의 간섭이나 특혜 없이 모든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거래하는 경제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나라들은 정부가 기업활동과 생산 등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데요. 국영기업들이 아무런 경쟁 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물건과 용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개방 개혁에 나선 이후 서방 국가에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피해를 봤던 건데요. 그래서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15년 동안 이 국제 무역 질서 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비시장 경제 국가로 분류하도록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의 일종의 그 제한을 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장 경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나라들은 이 앞서 전해드린 중국 상무부 성명에 나온 대로 대체국 가격 적용을 받는데요. 해당 국가의 수출품이 너무 싸다, 곧 덤핑 판정을 내릴 때 그 나라의 다른 제품 가격과 비교하지 않고 대체국, 이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인정받는 제3국의 물건값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산 수출품은 대체국보다 월등히 가격이 저렴해서 이 덤핑 판정과 함께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이 중국으로서는 해당 제품 수출에 크게 타격을 입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수출해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했지만 지난 11일에 유예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이제 이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은 철회돼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15년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 미국과 서방 측이 중국을 시장 경제 국가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과 유럽연합은 아직도 중국 국영 기업이 생산하는 철강과 화학 제품 등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서 싼 값에 쏟아져 나오면서 국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미국과 EU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올해에 들어서 잇따라 발표했고요. 이달 초 일본도 중국에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서방 측을 제소하겠다는 건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화요일 서방 측 반응을 소개했는데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관련 조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제소에 나선 게 유감스럽다고 밝혔고요. 미국 측은 중국의 왜곡된 경제로부터 오는 손실에서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이날 추가 조처까지 예고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측은 이 문제가 자신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추가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화요일 관영 인민일보 특별기고를 통해서 일부 국가의 의무 불이행에 중국이 추가적인 조처를 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며 보호 무역주의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타이완이 징병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타이완 언론이 화요일 일제히 전한 데 따르면 펑스콴 국방부장은 전날 열린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2018년 완전 모병제 도입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고요. 의무 복무제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패퇴해 이 타이완 섬에서 정권을 수립한 이후 68년 만에 이 타이완의 징병제가 폐지되고 자원병력만으로 군을 운영하는 이 완전 모병제가 실시되게 된 겁니다.
네, 실제로 타이완 당국은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일부 병력에 대한 시범 자원 입대를 받기 시작했고요. 올해 초부터는 아예 특정 병과는 이 모병 인력으로만 충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완의 의무 군 복무는 보통 대학 졸업 전후 연령의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4개월부터 1년까지 지키도록 하는데요. 내년까지 이 현재 의무 복무 병력이 모두 전역하게 되면 이 완전 모병 인력으로만 20만 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한다는 게 이 타이완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타이완 내부에서 현재 이 같은 조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이완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차잉원 총통이 지난 5월에 취임한 이후 양안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역량을 키워도 모자랄 상황에 타이완이 군사적인 긴장을 늦추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는 이 징병제의 폐지는 안보에 커다란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게 현지 보수층의 주장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보수층의 주장에 호응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이죠.
네, 최근 이 타이완 중앙연구원 사회연구소가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약 60%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연합의 신구 사무총장이 이 취임 연설을 했군요.
네, 다음 달 1일에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안토니우 구테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월요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취임 선서와 함께 짤막한 연설을 했습니다. 구테스 차기 총장은 어떠한 정부나 기관의 지시도 따르지 않겠다며 193개 회원국 대표 앞에서 선사한 뒤 유엔은 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구테스 차기 총장, 앞으로 세 가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구테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 건설과 유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달성, 그리고 유엔의 내부 개혁을 앞으로 자신과 유엔 조직, 산하 기구가 집중해야 할 3대 과제로 뽑았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특히 이 유엔의 내부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직원 한 명을 현장에 배치하는데 9개월씩 걸린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다면서 그동안 파악한 유엔 활동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유엔은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효과를 내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구테스 차기 총장은 그동안 유엔 산하 기관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정치인 출신인데요. 이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 난민기구의 최고 대표로 활동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물러나는 이 반기문 현 사무총장도 이임 연설을 했죠.
네, 오는 31일로 이 10년에 걸친 두 차례 임기를 마무리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이임 연설을 통해서 나는 6.25 전쟁 후 유엔의 지원으로 먹고 유엔이 지원한 책으로 공부했다고 유엔과 자신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했고요. 사무총장으로 일한 것은 평생의 영광이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마음은 이곳 유엔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데 있어 나를 격려해준 원천이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러시아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방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소가 월요일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과연 누가 국무장관으로 낙점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제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 CEO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화요일 아침에 발표한 성명에서 틸러슨 CEO에 대해 끈기 있고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 지정학적 문제 또한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국무장관으로 매우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공식적인 발표는 오늘 나왔습니다만 이 틸러슨 CEO가 국무장관으로 유력하다는 보도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죠.
네, 여러 매체가 트럼프 당선인 측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이 또 다른 유력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월요일 밤에 자신은 국무장관 내정자가 아니란 내용의 글을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틸러슨 국무장관설이 기정사실로 됐습니다. 이 롬니 전 주지사는 국무장관으로 고려된 걸 영예로 여긴다면서 새 행정부가 미국을 강함과 번영, 평화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 주요 부서 장관이나 대사와 같은 이 고위 공직자들 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틸러슨 CEO가 상원에서 반대 부딪힐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틸러슨 CEO가 외교나 공직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관리들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푸틴 대통령의 친구라는 점은 국무장관에게 바라는 자질이 아니라고 말했고요.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킨 상원의원도 틸러슨 CEO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 자 같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죠?
예,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일요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틸러슨 CEO를 세계 수준급 협상가라며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To me, a great advantage is he knows many of the players, and he knows them well. He does massive deals in Russia.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 틸러슨 CEO는 러시아와 대규모 거래를 해왔고 전 세계 많은 인사를 알고 있다며 이런 점이 바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차기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틸러슨 CEO 어떤 인물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미국 남부 텍사스주 출신으로 올해 64살입니다. 텍사스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석유회사 엑손에 들어가서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해왔는데요. 승진에 거듭하며 최고 경영자 CEO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여러 외국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외국 기업 또 외국 지도자들과 인맥을 쌓았고요. 2013년에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우정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국무장관 자리도 정해졌고 차기 행정부 장관의 인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남아있는 다른 자리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15개 부서 가운데 12개 부서의 수장이 정해졌습니다. 이 에너지부 장관으로는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리 전 주지사는 지난 2012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당시 에너지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에너지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월요일 게리콘 골드만삭스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돕기 위해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선거에 개입했다고 미 중앙정보국 CIA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연방의회가 조사에 착수하는군요.
네, 미 연방 상원과 하원이 의회 차원에서 러시아 해킹 의혹을 조사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해킹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외국 세력의 사이버 공격은 큰 문제고 당파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건데요. 맥코넬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Russians are not our friends. They invaded Crimea. Senator McCain and I and some of our Democratic friends met with a delegation from the Baltic countries.
네, 맥코넬 대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다면서 러시아는 미국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이런 문제들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내년부터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의회 조사가 반드시 양당의 협력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역시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요?
예, 라이언 의장은 월요일 미국 선거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당파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 대통령 선거는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다면서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지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맥코넬 대표는 기존의 위원회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상원과 하원의 정보위원회가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맥코넬 대표는 또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에 대해 강한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CIA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맥코넬 대표가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주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CIA가 이라크의 대량 파괴 무기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자신을 돕기 위해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고요.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퍼뜨리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클린턴 후보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이번에 입을 열었습니다. 클린턴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존 포데스타 씨는 러시아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월요일 이 정치적 간섭으로 여겨질 것을 우려해서 선거 전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러시아 해킹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라이언 하원 의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스콘신주와 또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이렇게 세 개 경합주에서는 재검표 움직임이 있죠?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녹색당 대통령 후보였던 질 스타인 씨가 재검표 운동을 주도했었는데요. 위스콘신주에서 실제로 재검표가 진행됐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요일 위스콘신주가 발표한 데 따르면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 지지표가 130표 정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같은 날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연방 판사가 녹색당의 재검표 요구를 기각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담당 판사는 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미시간 주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검표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함께하겠습니다. 보통 풍력발전소라고 하면 광활한 대지 위에 풍차 모양의 높은 터빈이 돌아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바다 위에서 돌아가는 풍력발전기를 미국에서 볼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 동부 로드 아일랜드주 해안에 세워진 미국 최초의 해상 풍력발전소가 월요일에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딥워터 윈드라는 회사가 3억 달러를 들여서 지난 2년간 설치한 해상 풍력단지인데요. 바다 위에서 미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풍력 발전은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이 청정 발전 계획에도 부합하는 것일 텐데요.
예, 맞습니다. 딥워터 윈드사의 제프리 그라이보스키 최고 경영자는 월요일 이 해상 풍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수천 명의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 동부 해안의 노후한 발전시설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해상 풍력발전소, 그러니까 바다 위에 풍력발전기가 서 있다는 얘기겠죠?
예.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동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로드 아일랜드주 블록섬에서 동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바다 위에 5대의 풍력 터빈이 서 있는데요. 터빈의 높이만 180m가 넘습니다. 이 높은 발전용 터빈이 해안에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연간 3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 30메가와트는 17,000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하고요. 이 블록섬에 사는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도 남는 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 이 로드 아일랜드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결국 혜택을 보겠군요.
맞습니다. 블록섬 주민들의 전기료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일부 섬 주민들은 대형 풍력 터빈 때문에 휴양지로 유명한 블록섬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해상 풍력 발전소 설립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네. 이 주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건립을 지원했겠죠?
예. 이 민주당 소속인 진아 레이몬드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는 월요일 이 로드 아일랜드 주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전력 비용을 낮추는 풍력 발전 시설을 갖추는 데 가장 적극적인 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후 세대에 보다 건강한 지구를 남겨줄 수 있고 또한 경제적인 효과 역시 엄청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자, 이 해상 풍력 발전소가 미국에서는 처음입니다만 유럽에서는 이미 많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죠.
예, 미국도 따라서 앞으로 이 해상 풍력 발전을 좀 더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2008년에 미국 내 해상 풍력 발전 개발권에 따른 딥워터 윈드사는 이 대서양 연안 지역 중에서도 인구가 많고 전력 수요가 많은 뉴욕과 매사추세츠주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딥워터 윈드사는 현재 롱아일랜드 동부 해안에 15대의 풍력 발전 터빈을 설치하는 안을 놓고 뉴욕주와 협상 중입니다.
네, 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미국에서도 해상 풍력 발전 시설 더 많이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 해양 에너지 관리국은 대서양 연안의 11개 지역에 이 해상 풍력 발전 시설 임대 허가를 이미 내줬고요. 목요일에 뉴욕주와 뉴저지주 사이에 또 다른 대형 해상 풍력 발전 개발 인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부 지역 4개 주의 업회사와 무역회사, 항구도시들이 이 법안에 인가 연기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자, 이들은 해상풍력발전시설로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입니다. 산타에게 소원을 비는 내용의 곡인데요. Santa Tell Me 함께 감상해 보시죠.
Santa Tell Me If You're Really The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You Won't Be Here Next Year Santa Tell Me If he really cares Cause I can't give it all away If he won't be here next year Feeling Christmas all around And I'm trying to play it cool But it's hard to focus When I see him walking across the room Let it snow, it's blasting now But I won't get in the mood I'm avoiding every mistletoe Until I know it's true love That he thinks of So next Christmas I'm not all alone Boy, Santa tell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내각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등 이 경제팀의 월스트리트 출신 금융인들을 내정해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월스트리트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 월스트리트.
아침 9시 30분 뉴욕 증권거래소에 개장을 알리는 종이 힘차게 울립니다. 현란하게 돌아가는 주식 시세판을 보며 증권 거래인들이 바쁘게 거래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바쁜 곳은 뉴욕 증권거래소만이 아닙니다. 말쑥하게 양복을 빼입은 직장인들이 뉴욕 맨하튼 남단의 건물들 속으로 사라지는데요. 여러 은행과 금융기관이 모여있는 이곳, 바로 미국 경제의 심장이자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월가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약 1km의 거리로 단순한 지명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미국의 금융시장을 통틀어 부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에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비롯해 장외 주식시장인 나스닥과 각종 은행, 투자은행, 금융기관 등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돈이 매일 평균 약 1,7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매일 엄청난 돈이 월스트리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뉴욕은행도 바로 이곳 월스트리트에 있는데요. 이곳엔 세계 최대 규모의 금 보관소가 있는데 금의 무게가 무려 6,3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역사.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 맨해튼 남부는 과거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명은 뉴욕이 아닌 뉴 암스테르담이었지요. 네덜란드 정착인들은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과 영국인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 정착촌 북쪽 경계에 긴 나무벽, 즉 월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이 맨해튼에 진출하면서 1699년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인들이 점령하게 되는데요. 지역의 이름 역시 영국의 지명을 딴 뉴욕으로 바꾸고 또 이곳에 서 있던 장벽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게 되지요. 영국 식민지 시절 월스트리트에는 뉴욕시가 승인한 노예시장이 있었고 노예 매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면서 일찌감치 금융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1792년 5월 상품 중개인들이 모여 상업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을 버튼우드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버튼우드 협정을 뉴욕 증권거래소가 시작된 출발점으로 보지요. 이후 월스트리트에는 미국 최대의 금융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월스트리트와 미국 경제.
이 초창기엔 월스트리트에서 투기와 사기, 속임수가 난무했습니다. 1900년대까지 무질서한 거래가 오가기도 했는데요. 결국 1929년 대공황과 함께 미국 경제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비용에 허덕이게 되자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미국의 부상과 함께 월스트리트는 세계 자본주의의 거점이 되면서 미국 경제 심장에서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발돋움하게 되지요. 이후 월스트리트는 주식 매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바로 이곳 월스트리트에서 터지게 됩니다. 월스트리트는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게 하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남발했다가 2008년에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1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리먼 브러더스 등 대출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고 월가는 혼동에 빠지고 말죠. 하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미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This action marks the end of an extraordinary seven-year period during which the federal funds rate was held near zero.
2015년 12월 연방준비제도의 제닛 옐런 의장은 지난 7년간 0%대를 유지해왔던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 그러니까 은행에 빌려주는 돈을 대폭 낮춰서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해왔었고,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금리를 올린다고 결정했던 겁니다.
월스트리트를 둘러싼 논란.
지난 2011년 9월 17일 수백 명의 사람이 뉴욕 월스트리트에 모여 우리는 평범한 99%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월스트리트 인근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게 됐는데요. 1% 경제인의 탐욕을 비판하는 Occupy Wall Street, 일명 월가 점령 시위가 시작된 겁니다.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약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기는커녕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이 일게 된 겁니다. 그해 10월 15일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월스트리트 반대 시위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요.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월스트리트는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월스트리트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월스트리트와 정부의 결탁을 끊겠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월스트리트 출신의 인사들을 경제 관련 내각에 임명하면서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ing home the bacon. Bring home the bacon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someone say bring home the bacon? Let's find out what that means. But first,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your wife quit her job. Is it going to be just you bringing home the bacon?
Yes, she did. And I'm the only one bringing home the bacon for now.
I see.
She worked too far from our home and our kids' school.
Well, tell your wife that I wish her the best in finding a job near your home and the kids.
Absolutely.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y, I heard your wife quit her job. 내 부인이 직장을 그만뒀다며? Is it going to be just you bringing home the bacon? 그럼 이젠 너 혼자 벌어야겠네? 라고 하자 마이크가 Yes, she did. And I'm the one bringing home the bacon for now. 우리 집사람이 일을 그만둬서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해.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하자 마이크가 She worked too far from our home and our kids' school. 사실 집사람 직장이 우리 집에서도 멀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멀었어. 라고 대답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Well, tell your wife that I wish her the best in finding a job near your home and the kids. 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Bring home the bacon. 잘 기억하시고요.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ey, I heard your wife quit her job. Is it going to be just you bringing home the bacon?
Yes, she did. And I'm the only one bringing home the bacon for now.
I see.
She worked too far from her home and their kids' school.
Well, tell your wife that I wish her the best in finding a job near your home and the kids.
Absolutely.
Today's phrase is bring, B-R-I-N-G, bring home, H-O-M-E, home, the bacon, B-A-C-O-N, bacon, bring home the bacon, bring home the bacon. When you bring home the bacon, it means that you earn a living, and with that earning, you provide for your household. Also, remember that this phrase is very similar to being the breadwinner. Breadwinner. Bring home the bacon을 직역하면 집에 베이컨을 가져오다 라는 뜻인데요.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벌어오다, 생계를 꾸리다 라는 말이죠. 이 뜻 말고도 무엇 무엇을 해내다 또는 과업을 완수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My husband is working hard to bring home the bacon for our family. 라고 하면 우리 남편은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벌어온다 라는 뜻이 됩니다. Bring home the bacon. 네, 이젠 bring home the bacon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your wife quit her job. Is it going to be just you bringing home the bacon?
Yes, she did. And I'm the only one bringing home the bacon for now.
I see.
She worked too far from her home and their kids' school.
Well, tell your wife that I wish her the best in finding a job near your home and the kids.
Absolutely.
Let's review. When you bring home the bacon, it means that you bring home money earned at a job and provide for your family. Bring home the bacon. Bring home the bacon. We'll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When it's
black,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임스 모리슨이 부른 I Won't Let You Go, 당신을 이대로 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re's no time to be alone, alone, yeah. I won't let you go. Say those words, say those words. It's like there's nothing else. Close your eyes and you might believe that there is som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안보에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같은 테러 조직이 다시 결집하고 재정비하고 재등장하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 국무부의 세라 시월 민간안보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이 한 말입니다. 시월 차관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처방안, 즉 CVE의 가장 중요한 점은 테러주의자들의 이념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테러 조직이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군사적 승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VE는 기본적으로 허술하게 노출된 사람들과 지역이 테러 조직의 징집과 확대에 저항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접근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선한 정치를 시행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정책을 중단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와 인권 보호에 실패하면 국민으로부터 분노와 저항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폭력 사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코 하람이 좋은 예입니다. 나이지리아 보안군이 보코 하람의 평화적인 시위를 탄압하고 그 지도자 모하메드 유슈프를 재판 없이 처형하자 이 그룹을 지지하는 세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케냐 반군 알샤바브는 정부 보안군의 가혹한 전술로 인해 많은 지원자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정부의 부패를 규탄함으로써 매년 많은 전투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자국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테러 위협에 지대한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CVE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허약한 지역사회의 힘을 규합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지도자들, 부모들, 친구들이 극단주의 테러 발생의 조짐을 알아내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사 또는 교육기관이 폭력적 이념에 강력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힘이 모여진 곳에서는 테러 그룹이 새로운 추종자를 끌어들이거나 그들을 위한 은신처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은 여성들이 자기 주변에 극단주의 테러 조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조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도시망 SCN의 설립을 도와 전 세계 여러 도시의 시장과 지역의 대표들이 테러 요원 모집을 막는 데 어떤 점이 효과가 있었고 어떤 점이 그렇지 않았는지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웨시, 즉 IS마저도 그 근거를 잃고 싸움에서 패퇴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의 테러리스트가 나오는 것을 막는 일도 현재 싸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